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두 절인데 다 함께 성경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은 삶의 예배, 거룩한 산제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본문을 좀 띄워주시고요. 12장 1절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권면의 기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게 권면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여러분 이 자비가 있잖아요. 셀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비 1, 자비 2, 자비 3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수 복수로 따지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비가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 사도 바울은 그만큼 자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 12장이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쭉 읽어보면 이 11장이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은요. 하나님의 그냥 자비하심이 아니고 모든 자비하심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에 기반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자비하심 엄청나게 자비를 강조한 거죠. 자비를 강조한 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 그리고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요. 살다가 내가 틀려도 괜찮고 내가 잘못해도 괜찮고 틀린 것 잘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틀리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내가 겁먹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무엇이든지 한번 새롭게 해보자. 도전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근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이 기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실패나 또 우리의 잘못한 것에 매이지 않고 또 새롭게 도전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들은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뭐냐면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천국을 소망하는 일종의 염세주의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염세주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염세주의인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차피 완벽할 수도 없고 내가 완전할 수도 없는데 아무리 해봐야 완벽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에이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염세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마음 먹다가도요. 몇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 그것이 뭐 경건의 연습이든 혹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든 하다가 계속 실패하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교리로 싹 숨어 들어갑니다. 사실 인간의 전적 무능력 교리라는 게 크롤하고 있는 게 아닌데 너무나 숨기 좋은 도피성이 됐습니다. 도전하다가 안 되면 그래 뭐 인간이 뭐 그렇지 뭐. 하지만 인간이 의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무능하다는 이 전적 타락 교리가 우리 삶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강조점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도 뭐 사는 게 똑같지 라는 마음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자.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는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그럼 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뭘 하라고요? 너희 무엇을? 너희 몸을 뭐로 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을 써나갈 때 사도 바울 앞에 펼쳐놓았던 책, 사도 바울이 어떤 책을 묵상하면서 이 로마서를 썼을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레위기 1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성경을 펼쳐놓고요. 레위기 1장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저희 짐작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레위기의 그 내용 중에 레위기 1장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사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번제는 뭐냐면 소나 양을 끌고 와서 전부를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레위기 1장의 제사가 번제인데 사도 바울이 이 레위기 1장의 번제의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제사,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는 어디서 드리죠?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게 답을 하실 수 있을 정도만 질문하거든요.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00, 5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지었지만은 그때부터는 양상이 달라지는 게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변천사를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죠. 누가 세웠습니까?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헐렸어요. 그리고는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세웠어요. 그 성전이 뭡니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랬다가 또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게 어떤 성전입니까? 헤롯 성전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있잖아요. 성전은 돌로 세워진 성전은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세워졌다가 허물어지고 세워졌다가 허물어지다가 다시는 이제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면 동국의 벽도 이제는 한쪽만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6세기 초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그 400년 동안 사람들이 레위기를 볼 때마다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분명 레위기에는 번제를 드리라고 돼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거나 혹은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으로 살고 있는데 남의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이 뭐지? 번제를 안 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제사 드릴 상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만 하라는 명령이었나?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성전이 훼파되는 모습이나 성전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거 다 알고 계실 텐데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은 그렇구나. 번제의 핵심은 소가 아니었구나. 번제의 핵심은 양도 아니었구나. 번제의 핵심은 비둘기도 염소도 아니었고 중요한 것은 자기 형편에 맞게 드리는 비둘기로 대표되는 양으로 대표되는 나인 것이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번제의 핵심은, 그 번제의 핵심의 중심은 예배자인 나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성경을 펼쳐놓고,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 제사를 드릴 때에 성전은 없지만 이제 그 제사의 핵심은 다른 제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2장 2절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에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제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게 12장 2절입니다. 우리 몸을 그러면 어떻게, 옛날에는 막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가 제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2절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가 보이고요. 변화를 받다라는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두 헬라어 동사를 찾아보면 모두 형태가 같은 어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어근이 뭐냐면 이게 폼인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두 가지가 보이십니까? 폼이라고, 이 어근이 폼이라고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하나는 본받다라는 것은 conform이라고 되어 있고요. 변화를 받다라는 것은 transfo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영어 성경이 번역했냐면 헬라 어근을 찾아보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그것을 쫓아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form이 무슨 뜻입니까? 야, form 잡지 마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form이 무슨 뜻입니까? 틀, 구조, 어떤 형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를 옛날에는 제물로 드렸지만 이제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산제물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지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형식의 핵심은 폼, 형태에 관한 것이다. 형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본받다는 앞에 보면 컨폼이라 되어 있잖아요. 폼이 틀, 구조, 형태인데 앞에 컨은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을 따라가는 게 컨폼입니다. 틀을 따라간다. 그런데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뭡니까? 틀을 바꾸는 것, 트랜스가 바꾸다는 거잖아요. 틀을 바꾸는 것, 이게 변화를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관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컨폼이냐, 본받을 것이냐, 트랜스폼이냐, 변화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틀을 따를 것인가, 틀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산 제물 제사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관건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덕에도 이렇게 붕어빵 파는 데 있죠. 어제도 우리 집도 붕어빵을 먹고 싶어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우리 예연이가 져가지고 사러 갔는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못 먹었는데. 여러분, 붕어빵 틀에 밀가루 넣고 단팥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붕어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남들이 그걸 넣을 때 양을, 정량을 안 넣고 그냥 양도 조금 넣고,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시간 안 돼서 막 뒤집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밀가루 정량을 넣고, 밀가루 정량의 단팥을 넣고, 모든 재료를 넣고, 그리고 시간도 딱 지켜서 장사하는 것, 이게 과연 예수 믿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우리들이, 우리 아이들이 꼭 붕어여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꼭 그 틀에 맞춰야 하고 왜 꼭 그 틀에 넣어야 하느냐. 그것은 컨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넣어서 사는 것은 컨펌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장 2절 시작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이 세대에서 만들어놓은 그 폼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어디 가야 됩니까? 영어 유치원 가야 되죠. 영어 유치원 어릴 때부터 보내죠. 그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여기 우리 특별히 이 건물에 많잖아요. 온갖 학원 다녀야 되죠. 또 사교육해야 되죠. 선행학습해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좋은 직장 가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역할이 뭡니까? 흔히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열심히 기도하면서 유치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가고.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 예수 믿는 것인가? 이것은 컨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만들어오는 틀을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체제 안에서 신앙을 의지해서 이 경주에서 내가 빨리 가보자. 이거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달리는 이 달리기에 다 자기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뛰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등에 업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는 신앙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거래로 따지면 불공정 거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나에게 영광 받으신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편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등만이 살아남고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빠른 시간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소수만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약육강식 체계 속에서 이 세대의 틀, 이 시대의 형태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의지해서 좀 더 빠른 달리기를 하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트랜스폼, 그게 아니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제사로 드려지는 내 삶의 핵심은 세상의 틀을 그대로 인정한 채 그 안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는 게 아니고 믿는다는 건 뭐냐? 아예 그 폼 자체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트랜스폼 폼을 바꾸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꼭 그 대학 안 가도 된다.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원 막 안 보내도 된다.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길이 있을 거다. 정말 너무 힘든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이 끔찍한 세상에서 딴 길이 있을 거다. 다른 삶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민해 보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폼입니다. 모두 1등하고 모두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에도 꼴찌에도 상관없고 뒤처져도 뒤처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것이 가치라고 높게 평가하지만 그러나 신앙 안에서 과연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만들어놓은 그 폼을 따라가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의 형태 핵심은요.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제시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 형태, 그 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그 틀을 아예 바꿀 것인가? 그것이 신앙함의 문제라고 사도 바울이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기 오늘 사업하시는 우리 형제들도 계시고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지금 나이대가 다 됐잖아요. 실제로 아이들 학원 보내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하는 문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만만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남들이 다 이쪽으로 가는데 나만 이쪽으로 간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다 이 컨펌을 가는데 내가 폼을 바꾸자고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헬라 단어가 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에서 말하는 hot,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마인드, 마음, 그리고 태도, 세계관, 사고방식, 생각의 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요,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적인 능력과 연관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세상의 틀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대로 마음의 변화,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확고히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거기에 생각의 힘이 길러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좋은 거 알겠고 그렇게 가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는 것도 알겠는데 그런데 내 생각의 틀이 바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거 안 누려도 좋고 우리 아이들 그거 안 해도 괜찮고 세상에 말하는 그거 안 해도 괜찮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생각의 틀이 바뀌면 우리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 있잖아요. 마음. 이 마인드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여러분, 마인드 변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강조점은 뭐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전제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뜻도 알고 그분의 기뻐하심도 알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틀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너희들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의 틀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올바로 알아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서 나의 이 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지적인 영역이 바뀌어서 너희들의 틀이 바뀌면 너희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제가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거? 성경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뭐라고 믿습니까? 이걸 뭐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밝히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근원적인 출처가 뭐냐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드리기 위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틀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생각들은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건 뭡니까? 아는 겁니다.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그냥 막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면요, 빨리 읽으면서 뭔가 나이가 내가 막 교훈을 얻으려고, 그리고 내가 뭔가 빨리 적용하는 점을 찾으려고, 그리고 내 삶의 해석을 하려고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읽기 말고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실용적인 것 말고 아는 것인데, 뭘 아는 것이냐,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묵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12장 2절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보십시오. 여기 보면 1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되어 있고요. 2절에도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어떤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적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해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것은 명확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뭐 하자는 겁니까? 세상이 말하는 틀 말고 다른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제시하는 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틀이 뭔가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서 세상이 제시하는 틀 말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틀이 뭔가 찾아보자. 이게 성경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된 속성에 맞추지 말고, 근데 그렇게 찾고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눅들거든요. 우리가 우리 한계를 아니까. 그런데 성경이, 사도 바울이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된 속성에 초점 맞추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자꾸 주눅이 들어서 그 알아가기를 포기하는 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그것을 근간 삼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노력하고, 그래서 틀을 새롭게 해라. 여러분, 왜 이 틀이 새로워야 되냐 하면, 그 틀이 새로워져야 그 틀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틀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말하고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도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지지가 않습니다. 틀이 바뀌어야 그 틀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틀을 바꾸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주수감사주일이지만 우리 교회 8주년 예배잖아요.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하재성 교수님 오셨고, 그 전주에 제가 뭐 설교했는지 혹시 한 분이라도 아시면 제가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데, 왜, 뭐, 그죠? 그 성경 본문이 어딥니까? 창세기 11장 27절부터. 근데 창세기 11장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입니까? 그게 출발이 어디에 있을 때?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어디에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그리고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그 기간이 얼마쯤 된다? 최소 5년, 제일 길게는 15년이 된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정도 기간이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조금씩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온 겁니다. 혹시 그날 못 오신 분 기억이 안 나신 분들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은 만주쯤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신우주까지 갔었던 멈춘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을 건너가면 말이 바뀌거든요. 문화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간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에서 출발해서 그 만주를 안 가고 신우주에 가서 딱 멈춘 겁니다. 거기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을 또다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입력되어 있기를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당신은요, 하란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가나안은 정말 형편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하란까지 가는 것. 그죠? 우리가 우리에서 출발해서 쭉 가서 하란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까지는 뭐냐? 그까지는 틀이 바뀐 게 아닙니다. 그까지는 아직 그 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가 아직도 하란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틀을 바꿨는가? 안 했는가? 그냥 내가 하란에서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란까지 가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하란까지 간 건요, 간 게 아니에요. 그 틀을 바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딱 내가 익숙한 곳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는 조금씩 조금씩이지만 우리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렇게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하란까지 온 거예요. 네, 제가 질문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란에 머물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틀을 바꾸었는가? 저는 우리 지연 선교사의 파송을 보면서요, 틀이 바뀌었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지현성 교사님 이번 주 이제 일본에 이렇게 보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는 사명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기 7층에 있는. 우리보다 더 작은 성도가 없는 그 사명의 교회를 섬겼고 금년에는 지현성 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틀 안에 있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또 다른 교회를 섬기겠다 그러고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또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하겠다고 덤빕니까? 틀 안에 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가지면 이 일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가 그 일들을 받아내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산재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틀이 바뀌고 있다고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지원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자원에서 이렇게 선교 작정을 받았잖아요. 지난주까지 작정 받은 금액이 115만 원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있잖아요. 일반 교회. 일반 교회에서 선교사를 주 파송하면, 그 파송할 때 주 파송 선교사가 되면 총회에서 요구하는 일반 고신총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고 총회에서 요구하는 추파송 선교사는 얼마 정도를 이렇게 후원하면 추파송이라고 할까요? 추파송이라고 할 때에 추파송이라고 할 때는 100만 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든 100만 원. 근데 이 100만 원을 다 하는 추파송 교회, 제가 그래서 지금 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제 이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교회도 내년에 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파송.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주파송 선교사님에서 교회에서 얼마를 후원하냐 하니까 조금 더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자기들은 한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이건 한 200명, 300명 되는 교회에서 주파송을 할 때에 한 그 정도의 금액을 예상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교회가 정지영 선교사님을 이렇게 파송하는데 처음에 일들이 되겠나? 그리고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논의가 진행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모으고 우리가 이렇게 이 주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 비용이 나오는 걸 보는데 제가 우리가 틀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가 틀이 바뀌었구나. 작년에 사명의 교회를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가 틀이 바뀌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빠른 속도는 아닌데 한 사람, 두 사람씩 자신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틀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저 11월 달 저 뒤에 보면 나중에 보신 기도지 보면요. 부모님들 한 열 몇 분, 그리고 우리 환우들 열 몇 분,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해야 될 분들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환우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틀이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구나라고 저는 느낍니다. 내년 1월입니까? 우리 초등부에서 일본으로 선교사, 일본 선교를 가게 되는데 교사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21명에서 23명 정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들이 일본으로 선교를 가겠다고 그렇게 준비하고 주일날 모여서 제자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도 제가 포스터에 이렇게 보니까 정확하게 저 제목을 모르겠는데 뭐죠? 엄마 모임의 그 제목이 엄마 학교 따뜻한 커피 한 잔.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애니어그램을 강의해 주러 오셨던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시면서 놀란 게 우리 교회 자매들보다 안 믿는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이 왔거든요. 이 동네에.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데 안 믿는 이 주위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냐. 우리가 전혀 다른 틀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그리고 창립주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사박을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틀을 바꾼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본능과 욕구는 그 틀 안에서 그냥 하나님 도움 받아서 높은 자리에 빨리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8주년이 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것의 제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예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의 변화는 어떻게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적용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내 구조와 틀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라고 오늘 성경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은 크고 화려하고 엄청난 정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기를 죽여 바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지금도 그 어떤 사업의 경계선에서 또 이게 뭐 부도는 나지 않을까, 내가 이번 달에는 막아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이 엇나가지는 않을까, 또 건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염려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뭐냐 하면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앞에 서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나의 이 틀, 구조를 아예 바꾸어서 내가 세상과 다르게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자신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왜냐하면 그리고 내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나를 권면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보겠다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주일 있잖아요. 주일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 했잖아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 좀 많이 달랐어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성도들.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그냥 집에서 혼자서 그냥 뭐 바쁘면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음성 들으면 되지.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카타콤에 숨어서 지냈던 게 아니고 모여가지고요. 함께 애찬하고 성찬하고 그러면 잡혀가고 죽는 거거든요. 아는데도 그리 홀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걸 선택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애찬하고 성찬하고 먹고 떡을 떼고 나누고 글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틀을 따르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검증받고 나누고 힘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틀을 바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주일 모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터 모임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터 모임을 두고 우리 지금 사역지원부 형제들과도 함께 의논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더 풍성한 교제의 틀, 더 친밀한 나눔의 모임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를 바꾸어서 쉽게 말하면 우리의 틀을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